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4면 어간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이런 장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구약 55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엘리사가 처음 거론이 되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7절 사이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의 내용이 이렇지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왔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서 엘리사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 말대로 나라 모양이 그 꼴이니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아람왕 하사엘이 먼저 등장해서 심판을 행할 것이고 그래도 피해간 자들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통해 심판할 것이고 그래도 피한 자가 있다면 내 뒤에 세워질 엘리사를 통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 세워진 셈이죠.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거룩한 진노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무를 띠고 세워진 선지자여서 그런지 엘리사가 보이는 행동은 그렇게 북왕국에서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다시 열왕기하로 가보시면 열왕기하 3장을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3장에 이제 비로소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3장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반역을 한 모양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모압이 반역을 꾀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에돔왕하고 합세해서 모압을 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혼내주려고 출정을 하는데 9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들이 곤경에 빠집니다.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예, 공격을 하러 간 길인데 좀 물도 없어서 곤경에 빠지게 되죠. 그랬더니 10절에 그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 다 죽었구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아니 아직 그렇게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말고 여기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11절 12절에 그 대화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북왕국 왕이 여기 엘리야의 제자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까 해서 이제 이 왕이 모압으로 가다가 갑자기 선지자를 찾으러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엘리사의 반응이 이런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데, 그가 거기서 겪고 있는 상황은 그의 선임자인 엘리야와 비슷해 보입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가 만들어 놓은 나라의 분위기는 그대로인 것 같죠. 여기도 보면 왕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선지자는 그 땅에 살아있긴 하지만 뭐 왕을 도와서 나라를 구할 무슨 도모를 할 형편도 아니고 그럴 만한 계기를 갖게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불려 나와서 대체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사실 생각해보면 앞에 그 선지자가 처음 받았던 임무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반응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여기서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 그 물이 없는 상황을 타개할 방침을 이제 알려주고 나중에 전쟁도 승리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뜨악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이 정도로 행동하는 것도 고맙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 이 선지자가 처음 보였던 행동은 이 정도가 아니었죠. 바로 앞에 가시는 2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죠. 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에서 보듯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선지자를 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나와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말한 걸 보면 선지자가 성읍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굳이 성읍 바깥으로 다 나와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꼭 어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읽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는 그냥 보면 선지자가 화가 나서 조롱당하여 화가 나서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만약 그런 사건이라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괴팍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일 텐데, 성경이 지금 엘리사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 관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지자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읍에서 굳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예, 당시에 머리를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행하는 적은 잘 없었던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대머리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하는 얘기인데, 즉,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머리야, 꺼져라. 가버려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어떤 면모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암곰돌이 나와서 그렇게 그 조롱하던 사람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그러니까 42명이니까 훨씬 많았던 것 같죠. 100여 명 또는 몇백 명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기록한 이유가 선지자의 괴팍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방금 읽은 24절에 있듯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지금 이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청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면 지금 그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할 때 암곰이 나와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건이 전부 그 성립되어 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고, 그 얘기는 사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들에게 꺼져버려라. 너희는 우리와, 너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가버려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선지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심판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갖고 그 맡은 임무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뒤를 읽어보면 그 예후를 이제 세워서 아합 일가를 전부 일소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서 그 엘리사가 심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면모를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선지자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와는 좀 다른 면모, 심판자의 행동으로는 읽을 수 없는 면모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19절, 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9절부터 읽어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엘리야 승천 이후에 사건 두 개를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건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물이 나쁨으로 모두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얘기했고 그걸 물 근원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단순히 심판자의 역할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 선지자는 죽음 또는 유산이라는 상황에 개입해서 그것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에 이 선지자가 죽음을 몰아내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봤던 것처럼 지금 이 선지자가 있는 상황은 선임자인 엘리야 때보다 별로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하시야 왕 역시 아합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죽은 이후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으로 있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이 왕을 하고 있는 오므리 왕조에는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죠. 나중에 열왕기하 9장에 가면 그 심판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맡은 역할 앞에서 모두 칼로 죽이는 그 역할을 염두에 두면 엘리사는 아마도 이 왕조의 폐망을 결정짓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그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아까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까지 하진 않지만 그냥 방관자처럼 그렇게 흘러가도록 심판의 날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역할이 그의 행동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맡은 자리에서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심판을 앞둔 이 땅, 별로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선지자를 거기에 놔두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과연 이 땅, 심판을 선고받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고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자로서의 면모와는 다른 면모가 한껏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모두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앞쪽에는 긴 이야기 두 개가 있고 뒷부분에 짤막한 이야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는 뒤에 짧은 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4장 38절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3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약속의 땅에 그 흉년이 드는 것은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받은 땅 북왕국에는 당연히 흉년이 들어와 있다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38절에서 44절 사이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예, 선지자가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가뭄인데 먹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왜 큰 솥이 필요했나 싶기도 하죠.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에 가서 뭔가 캐와서 국에 썰어 넣었죠. 그러니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그 들어갈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먹을 것들을 구해다가 거기 넣었죠.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들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들호박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를 찾느라고 열심히 애를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국을 끓여서 먹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흉년에 먹을 거는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서 먹을 것들을 마련해서 음식을 마련했는데 그나마 준비한 것도 먹으면 죽을 것들 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선지자가 어떤 가루를, 뭐 밀가루라고 번역한 번역도 있는데 가루를 던져 넣었더니 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흉년 한가운데에서도 선지자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42절에 다시 이어집니다. 4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가져다가 사람들 나눠 먹게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환이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자, 선지자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무리에게 나눠줘라. 다 나눠주고 다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먹을 것이 부족한 흉년에 음식이 오히려 먹고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왕국은 언약적 저주가 내려져 있죠.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땅에서 선지자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풍성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자, 흉년에 사람들이 먹고 남으려면 배부를 때까지 계속 주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풍성하게 먹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앞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선지자가 겪게 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선지자는 이 일들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죠. 4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대화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분위기를 좀 잘 살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아이 둘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저보다 위에 계신 최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께 이제 가서 사정을 한 것이죠. 다 뺏기게 됐습니다. 남편도 죽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좀 이상한 대화 같지 않으십니까? 곤경에 빠졌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는데, 도와줘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통장에 얼마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보십시오. 굉장히 처절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참 경외했습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빚 준 사람이 와서 아들들마저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어찌해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줄 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예, 선지자나 또 선지자 아까 먹였던 사람 100명도 넘는데 그 그룹에서 이 아이 둘 어떻게 책임져 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지자는 아마 이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무력한 느낌으로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과부도 슬프지만 선지자도 슬펐겠죠. 자, 지금 선지자는 호령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는 왕 밑에 소수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흉년도 겪고 그리고 제자가 죽을 때까지 도움도 못 주었고 그리고 그 죽은 후에는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절 4절에 그 답이 나오죠. 너는 내 두아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자, 기름 한 그릇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죠. 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많이. 그리고 너는 문을 닫고서 아들과 함께 그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선지자가 이 일을 전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만 해주고 하기는 전부 이 과부와 두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그 특이한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면 곤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연히 알려지면 곤란할 것 같은 일을 지금 명해야 되는 처지이고 그 일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는 그 말을 해줄 뿐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죠.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이 갑갑한 상황을 주도해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바깥에서 관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라기만 할 뿐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흉년으로 대표되는 이 상황 속에 들어와서 자기도 똑같이 이 일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4절 5절에 그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선지자보다 잘 알았을 리가 없죠. 이 과부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지금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놓고 있죠. 그리고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또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근데 그릇이 이제 다 찬 모양이죠. 여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르죠.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자, 이 대화가 어떤 느낌, 이 모자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들에게 이 그릇에 담기는 기름은 생명의 값일 것입니다. 자, 기름이 채워지는 만큼 아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만약 기름이 중간에 멈춘다면 아들들은 팔려갈 것이고 이 여인은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사실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뭐 큰 집에 산 것이 아니라면 문 닫고 기름 그릇으로 옮겨 담고 있으면 뭐 얼마나 많이 담겼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게 큰 집도 아니었으면 많은 분량의 기름이 아니어도 해결이 될 만한 빚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면 엄청난 빚도 아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아들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릇은 다 찾고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자, 선지자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아들들과 이별 때문에 절망에 언저리 서 있었던 한 여인에게 이 일로 아들들과 이별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사는 세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앞둔 땅에는 흉년, 유산, 죽음과 같은 좋지 못한 일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자리에 궁극적으로 심판자가 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심판을 앞둔 땅에서 더 공경을 겪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지자 밑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은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왕, 곧 세상의 권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은 더 컸겠죠. 지금 선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고 거기서 독이 든 것까지 캐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 줌뿐인 먹거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좋을까 우왕좌왕하고 있죠. 또 굳이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대체 이런 지경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엘리사가 답이 되기 위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자, 이런 어두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답을 주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있으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먹으면 죽는다는 독이 든 풀도 능히 먹을 수 있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줌뿐인 먹을거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소망을 잃은 여인에게 아들들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방도를 허락해 주고 있죠. 심판이 드려진 이 땅에 선지자가 부름받아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라고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올 그날까지 그가 심판을 없애진 않을 것이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지만, 심판의 그날이 있기까지 이렇게 죽음이 몰려나가고 생명이 들어오는 일들이 끊이지 말라고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 하라고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심판이 선포된 땅에 와서 사람을 먹이고 입힌 분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와서 인생을 되돌려준 분이 있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선포했던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심판을 행하러 오신 분의 행적을 보며 세례요한이 묻죠. 심판을 오신 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때 답하셨던 것들, 그것 전부 엘리사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보여주듯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에게 나에게는 남겨진 7천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7천명을 먹이려고 하신 것처럼 엘리사를 여기 보내놓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자,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한다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심판의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위로와 약속을 실현시키라고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시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자 여기서는 사람도 태어나지 않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울부짖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 드리워지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기를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빛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지쳐서 탄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경험하는 복된 약속 붙들고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